창세기 1장 24절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장한 생물을 두 종류대로 내래 육축과 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두 종류대로 육축을 두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두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네, 창조의 사역은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창조한 그 피조물을 보면은 참 경이로울 정할 수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동물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관심이 참 많고 그 전공이 미술이다 보니까 동물들 보는 것 상당히 좋아합니다. 제 취미 중에 하나가 사람 구경이 있어요.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구경하는 게 크게 재밌습니다.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다가 도구로 바꾼 이유가 그림만 가지고 표현이 안 되는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 각 표정마다 다 다른데 하도 많이 보다 보면 얼굴을 보면 그 안에 그 마음까지도 막 읽혀지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야, 저거는 한 평면 한쪽에서 바라보는 것으로만 그 그릴 것이 아니다. 그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원래 입체인데 내가 보는 방향에서만 봐서는 다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입체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입체를 이렇게 봤는데 앞을 보면 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학자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빌딩이 높을수록 그늘이 많다. 상당히 시사한 바가 많은데 그 이제 뜨게 높을수록 빛받는 부분이 많아서 그늘도 이제 많다는 거예요. 장점과 단점들이 많다는 거죠. 이 동물들에게 보면은 그 모든 것에서 참 경이로움이 있어요. 동물의 한 것 같은 거 요즘은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막 걸어갈 때 그 근육의 움직임이라든가 모양새부터도 참 경이로운데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그런 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한쪽 내가 보는 자리에서만 뭐 감상한다는 게 굉장히 한계를 느꼈고 입체를 하고 그런 것에서 사방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전, 단편적인 그런 이전에 어떤 것도 같이 보게 되는 그런 것을 그런 것이 이제 교훈이 되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 속담에도 한쪽 사람 말만 들으면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입체를 하는 것이 그런 작전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동물에서도 분명히 많은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도 또한 보호받을 때, 이 동물의 어떤 통해서 지혜를 얻었고, 그 지혜 때문에 제가, 이 성경을 받아들이는 그런 계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셨네. 베드로에게서 지혜를 배우고, 비둘기에 의해서 그 순비라운 배우라고 이제 말씀하셨네. 이 모든 그 만물은,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그 동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소질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작품을 만들고 나면 그 작품의 수준을 우리가 감상자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작품을 보면 하나님의 그 수준이 어떤지를 알 수 있잖아요. 정말 창조주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네, 참, 로마서 1장 있잖아요. 그 부부 같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9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지리라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이들 우리가 가르치는 그 유치부 아이들이 만드는 어떤 그 종이를 그린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걸 보면은 그 아이의 성질을 벌써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을 보면은 창조주의 능력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솜씨와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만드신 것 중에서 오늘 하나님이 동물을 만드셨다고 하는 그 동물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동물만 봐도 그 엄청나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람 구경하는 걸 참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사람 구경하다 보니까 이제 연구를 많이 하게 되고 해부학이라는 걸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얼굴만 이렇게 보면은 몸매를 알 수 있어요. 얼굴만 보면은 몸매를 알 수 있어요. 그게 전부 지력에 있어서 그래요. 얼굴에 지력에 있어요. 관계들의 모양이라든가 턱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그 모양이 그 몸을 다 알 수 있어요. 롤즈 보면 참 오묘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의 얼굴만 봐도 이거는 너무나 정확한 그 기회를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얼굴만 가지고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사람의 눈의 너비는 눈과 눈 사이가 돼요. 그 눈의 길이가 눈과 눈 길이의 사이가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콧날에 인중이라고 그러죠? 인중은 코 끝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면 눈 끝으로 쫙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술의 그 넓이는 눈동자, 안눈동자하고 똑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 입이 큰 사람은 눈동자가 좀 넓어지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얼굴은 딱 삼등분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어요. 기억이죠? 그렇게 기회가 아주 정확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물을 보면은 황금비료로 되어있는데, 1대 1.6하는 황금비료로 되어있는데, 그거 굉장히 기가 막힌 겁니다. 우리는 이런 그 포켓 하나라도 그 황금비료로 다 만들어놨어요. 아무데나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황금비료로 놨을 때, 우리는 가장 조화롭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8등신 그러면 그것도 턱부터 머리끝까지가 1등신이잖아요. 그걸 볼 그대로 내리면 딱 걸리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가 2등신이에요. 딱 내리면 또 딱 걸려요. 이번엔 배꼽이 걸리죠. 이, 그게 뭐죠? 3등신은. 또 딱 걸려요. 4등신. 그래서 8등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저거는 7.5등신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왜 8등신이냐면, 배꼽의 눈높이에서 재는 사람이, 그 사람의 배꼽의 눈높이에서 재니까, 이렇게 보면 다리, 이렇게 뒤로 꺾여 있잖아요. 위에서 보니까, 이 앞, 그러니까 뒤꿈치에서 앞까지 길게 보니까 돼요. 그래서 8등신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 자기가 자기를 재면은 절대 팔등이 안 되겠죠. 그렇게 이제 몸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이 있어요. 동물들의 어떤 그런 그 모양도 거기에 맞게 다 되는 거예요. 왜 남자들은 어깨가 넓고 여자들은 엉덩이가 넓을까? 그건 참 신기하죠. 그, 남자들의 엉덩이의 넓이는, 그 넓이는 이 겨드랑이의 넓이입니다. 그 여자들의 엉덩이 넓이는 어깨의 넓이, 어깨의 넓이. 보셨잖아요. 남자들은 차를 타고 이렇게 하는데, 여자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얻으면, 여자들의 몸은, 여자의 몸은 아기를 얻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남자들은 안 되는 거예요. 시골이 있는데 힘들어요. 계속 빠져내려요. 여자들은. 애들이 다리 다 없어 올려요. 아이들은 그냥 힘 있는 남편이 애 좀 봐주게 이러는데 남편들이 힘들어요. 굉장히 이게 잘 안 됩니다. 엄마들은 연약한데도 그게 돼 있어요. 그게 아주 좀 기가 막히게 돼 있습니다. 동물들 보면 신기한 게 이제 너무 많아요. 여기 39장에 있는 뭐 산염소라든가 암사슴, 들나귀, 뭐 타조, 말, 네, 독수리, 이런 것에서 어떤 지혜를 얻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구원 받을 때 제가 굉장히 그 마음을 변하게 된 말씀이 잠언이 있습니다. 잠언 30장 24절 땅에 작고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동료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동료로 돼 집을 바위사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떼어져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한 해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이 중에서 제가 굉장히 교훈이 됐던 것이 사반입니다. 사반. 말씀을 듣고 저는 그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라는 그 자체도 몰랐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와 연결돼서 모든 것이 주관되어 있는 그리고 모든 게 해결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것에 굉장히 놀랐어요. 나와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는 것을 그때 알고 굉장히 놀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데 사람들이 변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못 믿고 저 나름대로 나 하나만은 지켜가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계속 발휘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교회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 2년 동안 저희 자매를 막 협박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매가 아주 지혜로운 행동을 하나 했는데 화장실 뭐 누운 이렇게 저희 조금 열 몇 평 그 빌라 같은 사니까 이제 화장실에 가도 문이 바로 앞에 있어요. 거기에 글을 막 써놓는 거예요. 무서운 글을 막 써놓는 거예요. 내가 떼어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또 주잖아요. 그러면 화를 내지만 고구마 칠 때는 꼭 읽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그것도 뭐가 또 있을까 하고 기대도 돼요. 그러면서 이제 깨가지고 막 화를 내고 그랬어요. 성경도 못 읽겠는데 성경도 막 읽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과감해졌어요. 테이블 틀은 거예요. 테이블. 이제 그 빌라니까 문 열고 뭐 거실이랄 거 없잖아요. 거실 겸 뭐 저 주방에 부엌이라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작은 방에 들어가서 안방까지 뭐 불과 뭐 2, 3초? 그런데도 이제 틀어진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이제 보다가 오는 걸 보면 일부러 틀어놓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 열고 들어오면 소리가 나거든요. 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럼 아 내가 깜빡했어요. 듣다가 끈다는 것을 깜빡했다 그래서 갑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막 챙기는 척 하면서. 뭐 챙기는 척 하면서 있다가 그걸 꺼요. 그러니까 그 몇 초밖에 안 됐는데 이 말씀이 있지. 이 말씀을 하는데. 수중한 그런 말씀 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땅에 잡고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는데 그 중에 사반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합니다. 사반은 토끼 종류라는 거예요. 아주 연약한 토끼 종류인데 너무 연약하니까 자기가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바위를 의지해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아, 근데 저는 굉장히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아, 이런 거구나. 하고 토끼도 자기가 연약함을 알고 바위를 이제 의지해서 집을 짓는데 나는 뭔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잘 알고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그때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요. 사반이 저를 그렇게 교훈해 준 겁니다. 그래서요 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같은 것을 우리한테 막 설명할 때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추상적인 말은 우리가 이해하기 너무 힘듭니다. 물론 우리가 맡고 있는 유치부 아이들은 얘기하는 대로 다 받아들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초등학생들 되고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따져먹기 시작합니다. 사춘기 되면 논리적이지 않은 논리적인 것들을 원해요. 이거 이렇잖아요. 쭉 얘기해줘도 또 다른 것으로 이렇게 막 이겨먹으려고 해요. 자기를 설득해달라는 얘기인데 하여간 그렇게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상적인 말로는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추상적인 말로 설명 안 합니다. 스승의 말은 잘 바뀐 못 같다라고 저도 심장이 말하고 있거든요. 무엇이 어디 바뀌느냐에 따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혜자의 말은 새질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고받을 때 그런 느낌 많이 들으시죠? 충고를 하면은 충고받을 때 우리가 마음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워요. 그 좋은 말인데도 그럴 때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나중에는 정말 약할 것 같은 말인데 그 채찍과 같은 또는 스승의 말이 잘 받긴 못 받았어. 그 무시한 심리에 맡기듯이 아픔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무엇으로 설명해서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무엇이다. 잘 받긴 무엇이다. 그러면 그 무엇이 어디 받겠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스티로폼에 받겠습니다. 나무에 박힌 것과 스티로폼에 박힌 것. 그 스티로폼에 박힌 것은 어떤 것이면 매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잘 박힌 것은 단단한 것에 박혀야 된다라고 이사야 22장에는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박힌 것에 박히면 종기뿐만 아니라 항아리도 걸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추상적인 말씀을 물질을 빌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사번이라는 동물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 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물을 보고 다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그 모든 것을 타겠다는 거예요. 범죄로 인해서 그것이 타게 들어갑니다. 사람을 하나님은 왜 만드셨냐면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세요. 26절 26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다시고 대표격대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대표격대는 대표격이 되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결국은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저 또한 그 인간을 위해서 만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창조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면 당연히 모든 것이 다 같이 사람에게 주어졌던 은혜를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두심으로 은혜가 있었는데,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은혜를 걷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사람은 수고하고 얻은 소산을 먹게 되는 그렇게 은혜가 걷어가고 나서에 자기 수고로움이 남은 겁니다. 그게 이제 그건데 그 과거에 그 에덴 동산에 처음 창사했을 때의 동물들 그때의 모습을 그 유체상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사야 11장 얘기잖아요. 천연왕국대 얘기. 그 전부 이제 그 뭐랄까 육식은 없어지고 채식으로 바뀌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뛰는다고 하는 천연왕국대. 그것은 에덴 동산의 다시 회복이죠. 에덴 동산의 회복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유추해서 보면 에덴 동산 때의 그 평화로운 동물의 세계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오늘날과 같이 범죄를 인해서 오늘날과 같이 약육 방식의 자연으로 이제 만든 겁니다. 근데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그 피조물들도 거기서 해방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것이 다시 엉겅퀴를 내고 제약된 세상이 된 것처럼 죽음, 사망이 오고 그 다음에 파괴가 오고 그 다음에 불안과 불신이 오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 주의 날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회복된 그 날을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그 파괴가 천연왕국의 회복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처럼 피조물들도 그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동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려고 했는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것을 아사한 겁니다. 그것을 보면요. 2장 19절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랬죠? 모든 만물은 말씀을 이루었는데 동물들과 사람은 선수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은 이차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서 있는 건데 동물들은 3차원적인 삶을 살잖아요. 그 이상으로 평면적인 거잖아요. 이차원 평면적인 거. 움직이지 못하는 거. 그 산 자체를 이렇게 보면 얼마나 갔다고 하겠어요. 그 남바에 이렇게 있는데 어? 지나가는 이제 개가 있는 거예요. 신기한 겁니다. 어떻게 움직일까. 지나가다가 그 나무에다가 취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움직이지 못하는데, 움직이지 못해서 시까지.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더 답답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차원적으로 생각하자면 이차원적인 삶과 삼차원적인 삶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 입체의 어떤 삶, 움직이는 삶.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삶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 데는 하나님 흙으로 손수 만들어주셨는데,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잖아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줬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죠. 그것이 8절이죠. 7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우리를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잖아요. 살아있는 영이 되는데 우리가 그 영을 파괴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3장 19절. 3장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흙만 남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그것은 끊어지고 흙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정말 존귀한데, 존귀천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을 심승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통이 끊어지니까 흙을 만든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보시면요. 5장 1절. 5장 1절.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고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는데 아담은 자기 모양, 자기 형상으로 아들을 낳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 형상은 없어진 겁니다. 마치 알을 떨어뜨리면 알에 있는 그 모든 안에 있는 형상은 또 파괴되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죄의 씨앗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이제 죄진 어떤 그런 몸으로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그 본가가 사람에 대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더 깊게는 안 들어가겠으면 사람을, 그러면 그 범죄한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계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명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종이 되었다 한바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종이 되었다니 생명이 범죄로 인해서 죽은 종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산종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니 그분이 이제 우리의 영을 살려준 거예요. 이제 피조물도 이제 고대하는 바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회복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산종이 살려주는 영으로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이제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거죠. 흙으로 돌아갈 우리들 그것에 하나님 영상을 다시 되찾아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의지 그것은 사람에게만 있었습니다. 똑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의식을 갖고 있는 동물을 만들었는데 사람에게만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생명을 주셨거든요. 생명 그것을 이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살려주는 영혼을 주셔서 그것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그 형상, 우리 안에 있는 형상을 먼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전에는 몰랐는데, 전에는 육신대로만 살았는데, 그 타락한 육신으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내 안에 생산영이 된 겁니다. 죽은 영이 산영이 된 그 생명만 관심을 가지고, 그 산영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갖고 자꾸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셨고,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도 날마다 우리 짐을 지고 오시라 했잖아요. 갈라디아서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세상을 수고를 하노니. 우리를 위해서 수고를 하는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잃었던 그 형상을 다시 찾게 되는 거죠. 산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시 들어온 겁니다. 그 산영,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또 수고를 하시는 거예요. 시편 68편입니다. 시편 68편 19절. 시편 68편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집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한 수고를 또 하고 계신데,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가 아는 데 못한다는 것은 참 하나님 편에서는 참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부분만 하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9절. 읽겠습니다. 9절로 10절까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이다.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이라. 우리가 구하던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이제 찾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자라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이렇게 있어요. 섬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쫓아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기는 커녕 자기를 높이는 데 급급합니다. 자기를 어떤 것을 성취하려고 급해. 성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골고다 그 언덕을 올라간 것처럼 우리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청탄한 길을 걷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속을 통해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십자가의 대속에 그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함에서도 평탄한 길을 통해서는 전도가 잘될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십자가의 승리가 있다는 걸 알고 그 고난을 사초하면서까지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떠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동물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지혜를 배울 수 있고, 그 지혜가 우리하고 정말 무척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이.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 하나님 형상을 다른 우리가 썩어질 우상, 버리 같은 짐승과 짐승을, 짐승과 같이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는데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짐승은 땅만 보고 가잖아요. 사람들은 진리보에 원합니다. 그래서 땅만 보고 가게 되고 짐승은 실패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승리하는 삶, 또 신부유를 대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짐승, 그 동물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그 하나님 주신 하나님 형상, 그거에 대한 공기야, 이런 것 같이 생각하면서 교회에 응원합니다.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자유하신 아버지 하나님, 실로 종결이 저를 지으시고 주님의 그 형상을 다시 살려주신 주님, 그 긍휼하심에 진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 지금의 우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모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교훈해 주시고 말씀, 그 말씀마다 저희의 그 가슴에 잘 박힌 목과 채찍이 돼서 저희를 주님을 쫓아오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 원합니다. 앞으로의 삶도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연약함을 채워주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훈으로 나날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